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하이델베르그 의료 응답을 강의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그 의료 응답 1문답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1문, 생사간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생사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육체와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귀하신 보혈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속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님으로 내게 영생을 확신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 전심으로 기꺼이 그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제 오늘부터 강의를 해나가게 되는데요.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왜 교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교리 교육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교리 교육을 등한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 훈련이나 제자 훈련 등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은 많이 하는데 뼈대를 세우는 일에 비유될 수 있는 교리 교육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단과 잘못된 사설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단 신문의 실원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순복음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를 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각 교파에 분명한 색채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양육체계를 가만 살펴보면 이것이 뭐 장로교회인지 침례교회인지 순복음교회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실용주의적인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신학의 기준은 내려놓고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일들이 시도되다 보니 각 교파의 색깔이 무의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마치 연체동물처럼 그저 흐물흐물해서 뭐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찬송을 뭐 신나게 하든지 아니면 뭐 성도들끼리 서로 묻고 마시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그냥 마음이 어떤 뜨거운 감동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건물에 골절을 세우는 일에 비유될 수 있는 교리 교육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굳이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가?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만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교리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맞는 질문입니다. 목회자가 성경 전체를 강의하고 성도들도 한 책 한 책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굳이 교리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성경에서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가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11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는 마치고 출애굽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마치고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강의해 나가면 아마 제가 은퇴하기까지 성경 전체를 다 강의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물리적으로는 힘이 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뼈대를 잡아주는 교리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뼈대가 서고 나면 다시 물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요리 문도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꺼번에 다 전체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주요한 교리와 주제들을 요리 문답을 통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해설집을 쓴 지아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은 교리를 지도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외국이나 기타 다른 낯선 지역에 나가면 먼저 지도를 삽니다. 왜 지도를 삽니까? 직접 돌아다니면서 지형지물을 익히면 되지 왜 지도를 사지요? 그 이유는 여행은 짧은 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여행보다 지형지물을 익히는 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도를 사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지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이해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성경 지도요 안내서라 할 수 있는 이 교리를 배우면서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리들은 과거 많은 성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수백 년 동안 각 교회에서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란 교회나 또 스코틀랜드, 뭐 캐나다 개혁교회라든지 이런 개혁교회들에서는 오후 예배나 밤에 반드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가르치게 되는데 어쩌다가 잠시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어지면 다른 교회에서 온 강사가 담임 목사가 했던 요리 문답을 이어서 강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교리 교육에 아주 충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 공부를 잘 해놓으면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과 회개가 무엇인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좀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이런 그 뼈대들이 도무지 서 있지 않아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저 짓다만 폐허가는 집처럼 그렇게 그냥 아주 몰골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리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어떻게 작성되어졌는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1563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성의 성주였던 프레드릭 3세가 그 지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수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위탁해서 만든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 제3판에는 이 요리 문답을 총 52과로 나누어 놓아서 1년 동안 매주일 한 과씩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딱 지나가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당시 프러시아의 왕궁에서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왕자들의 신앙교육 자료로 사용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과 스코틀랜드나 화란 교육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소개란에도 보면 저희 교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받는 정통적인 장로교회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것이 어떤 구성을 따라서 만들어졌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로마서의 순서를 따라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년 동안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먼저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철저한 절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1문답부터 2문답은 서론이고 3문답에서부터 11문답은 제1부에 해당되는 즉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문답부터 85문답까지는 제2부로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 86문에서 129문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서론 부분인 제1문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1문답의 질문은 신자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많이 일해놓으면 안식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그 안식을 바라보고 일하지 끊임없이 일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려움을 겪고도 참고 견딥니까? 이보다 더 나은 평안과 안식의 삶이 얼마 있지 않으면 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참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통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과연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어떤 분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위로는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또 위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해서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을 갈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분에게 어떤 참된 위로가 주어지겠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습니다라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참된 위로가 주어집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상가집에 가서 조문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상가집에 가서 상주한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게 위로의 말을 합니까? 무엇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어법이 맞습니까? 무엇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로 위로를 합니다. 자, 위로가 됩니까? 죽은 자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는 죽은 가족을 옆에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참된 위로는 살려놓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뭐냐면 생사 간에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냥 이 생에서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가 지금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이 내가 오늘 살다가 죽어도 내가 아이들을 잘 양육해 놓지 못하고 죽어도 나에게 있어서 과연 위로가 무엇인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생사 간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육체와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신실한 구세주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자기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번 돈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돈으로 사서 등기시켜 놓은 아파트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 육체까지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너 몸은 부모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인간은 인간으로부터 나왔으나 인간 자체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족보를 위로 거슬러 쭉 올라가면서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또 하면서 그 이상은 아담,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창조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인생들은 자신의 목숨, 자신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은 자기 스스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자신이 죽이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나의 육체와 영혼만이 아니라, 아니, 나의 육체와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신실한 구세주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육체와 영혼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생에서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이 절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참 먹을 것 좋은 음식 먹고 가질 것 다 가지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가정 구성원들과 쭉 대화를 해보면 이분들이 참된 안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며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보면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죽게 속해 있으므로 이제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 그것이 자신에 있어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첨예한 관심사가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주님께 속해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첨예한 감신상, 관심상인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나머지 삶은 어떻게 되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 이것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사실보다 더 불안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것을 내 스스로 내가 책임져야 된다.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갓난아이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갓난아이 자신입니까? 부모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부모지요. 아이는 내가 부모의 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울음도 그치고 아주 평안해합니다. 부모의 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주어지고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줘도 아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왜? 자신이 부모 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가장 잘 보존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나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영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가? 일문답에 답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고귀하신 보혈로 우리 자신의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값주고 사는 일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문답이나 이렇게 상담할 때 어떤 분들은 구속이 뭔가 이렇게 말하면 이 수갑 차고 가는 것을 구속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참 무지하니까 그렇지요. 구속이 뭡니까? 구속. 값 주고 사는 것을 가리켜 구속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자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 사실을 알 때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가 어디로부터 구속받았는가? 오늘 답해 보니까 신자가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속되었다고 일문답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러한 사실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반문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자연인들한테 당신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 갇혀있는데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자연인들은 자신이 지금 무엇에 어떤 권세에 지금 압제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알므로 얻게 되는 자유였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권세와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뭐 여러모로 증명할 수 있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이 세워놓은 제도나 법률로 그 다음에 검찰권이나 경찰권으로 인간의 죄성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 기발한 지혜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테두리를 늘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또 하나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대상자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는데 어떤 유대인?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었다 이퀄 구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믿음의 종류가 구원 얻는 믿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영적 혈통이 다른 사단에게서 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되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인간은 죄와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고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영적인 신분의 상태로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알 때 참된 위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일문답해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될 말씀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될 말씀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지요. 이 말씀은 신자는 아무런 해도 입지도 않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경험이 모든 신자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이 신자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면 목베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이나 참수형을 당한 이 야고보 사도 그리고 전설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가 아니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은 신체가 아니고 신자의 믿음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십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전포괄적인 섭리 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섭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들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성도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능하신 통치에 의하여 그의 구원에 도움이 될지언정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의 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모살시켰습니다. 그 죄까지도 다윗에게는 구원의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해 보면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신자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심각한 죄도 신자의 구원 자체를 취소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가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다윗이 지은 죄를 지울 수 있을 정도로까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묘하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완전히 납작 만드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늘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연적인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한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모처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을 불러가지고 모처로 가라고 한 그 종이 가 있는 그 장소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종은 서로 만났겠지요? 종들이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도 여기 왔는가? 그러나 주인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건 필연인 것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연히 활을 병사가 쌓았는데 그 화살이 어떻게 됐어요? 아합의 그 갑옷 솔기 사이에 그냥 명중이 된 것입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 세상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필연입니다. 특별히 성도 안에 일어난 일도 다 필연인데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 자기 편에 속해 있는 신자의 삶 가운데 있어서 모든 부정적인 일도 다 구원의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문답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의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신자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우연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신자는 공고할 때 생각하고 형통할 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자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나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참된 위로 자체가 주어질 수가 없지요. 이런 면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에게 속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님으로 내게 영생을 확신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음성도 들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음성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은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갖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확신 시리즈라는 그런 책을 많이 써가지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런 책을 쓴 목사님도 계신데 아무리 확신 시리즈를 읽어도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확신은 그래서 구원의 열매로 늘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확신은 자연적으로 뭐예요? 덤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루터 같은 사람, 그에게는 늘 염려와 불안과 초조만 있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확신이 나에게 과연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이런 정도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자기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속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오늘 문답에 나타난 대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확신만 갖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받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물론 우리 눈으로 다 간파할 수 없지만은 가만 들여다보면 저분이 자기 생애를 위해서 사는가, 자신의 삶의 안녕과 평안만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와 참으로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직업도 사용하고 자신의 탈란트도 사용하는가, 그걸 보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샀다라는 사실을 참으로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제 그저 자기 자신의 삶의 안녕과 평안을 도모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이지 않습니다. 더 높은 이상, 더 고귀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삶을 사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이나 영혼 중 어느 하나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 모두가 다 주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확신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몸은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사용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과연 그가 구주께 속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기독교 기본진리라는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심과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세요. 따라서 내가 앞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무리 믿고 확신해도 그 자신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 자체가 절대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개차반인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구주께 속해 되는 사실을 참으로 안다고 하면 시간과 돈과 몸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앞에 인용을 했지만은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몸에도 미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빙계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빙계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썩을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육신의 욕망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의 세력과 지배로 더 구원하셔서 더 이상 썩을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여 살지 않을 수 있게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몸과 내 시간, 내 돈이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초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물론 두 손 모으고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하겠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늘 그런 의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신자의 유일한 확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신자의 유일한 확신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도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 참된 위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신자가 주님께 속하게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와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전 포괄적인 섭리 하에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도, 그 어떤 시험이 닥쳐도 신자의 믿음은 단련되어질지언정 절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일들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신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데, 이 일은 내가 하게 되는 일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였다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는지, 어떻게 주님께 속하게 되어졌는지 이 사실을 안 신자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된다고 일문답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그저 향방 없는, 목적 없는, 체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신앙의 선진들이 오랜 기간의 연구와 참으로 묵상 가운데 거쳐서 만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할 때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마땅히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모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때로 고통과 시험과 환난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